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오래 머물렀던 이 에베소는요, 우상이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예컨대 이 저번 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도 에베소에 있었지요. 지금은 그 일부 잔해와 터만 남아있지만 바울은 웅장했던 그 모습을 실제로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행한 이 바울의 특이한, 매우 특별한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인 11절은요,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어를 살펴야 합니다. 이 성경 대충 읽게 되면,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지금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11절은,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즉시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바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기적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extraordinary miracle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이 기적이라는 것이 ordinary 하지 않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extraordinary 한게이 미라클 자체인데, extraordinary miracle을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통 특별한 기적을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와 중복된 얘기는 안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에 아테네스의 바울의 사역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는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반면에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는 기적도, 그냥 보통 기적도 아닙니다. 그죠? 12절은 심지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에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아테네와 달리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적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더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라고 가혹하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기까지 하셨지요. 한국에서 만약에 사람들 모아두고요, 솔깃하게 만들면 무슨 이야기 하면 될까요? 뭐 여러 사람 모아놓고 뭐 이런 설교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뭐 어떤 기도원에서 뭐 안수 받고 뭐 나서 암이 나왔다, 뭐 피덩이가 나왔다, 뭐 이러면 사람들 몰려듭니까? 그거 뭐 유행 지난 지 한참 됐죠. 지금 가서 해봐야 뭐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여길 따름입니다. 뭐 그렇게라도 여기주면 감사하지. 거의 관심도 못끌 거예요 아마. 관심 끌려면요, 얘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니 뭐 다른 재테크니 얘기하면 솔깃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아직 부동산 뭐 관심 많지요. 이 독일 가가지고 부동산 그 재테크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 거의 관심을 못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저도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대요.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십 년간 이 부동산 시장이 독일 같은 경우 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은요, 이 시가총액이 GDP를 뛰어넘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인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눈길 끌지 못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시총이 GDP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220%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이처럼 문화마다 통하는 말과 내용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관심사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는요, 기적하면은 일단 덮어놓고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기적은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신화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좀 식었다고는 해도요, 아직까지 뭐돈 있으면 땅 사라는 이야기 뭐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덮어놓고 믿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 돈 모을 거면 은행보다는 땅을 사놔라. 독일 같은 곳에서는 관심 못 끕니다. 부동산은 이 신화가 아니라 그 독일에서는 이야기거리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아테네스의 기적이요, 독일에서의 부동산과 같았다면 이 에베소에서의 기적은 한국에서의 이 부동산 신화와 같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덮어놓고 믿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덮어놓고 믿는 분위기에서는요, 이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게 필요합니다. 이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적어도 뭐 몇천만 원, 뭐 많게는 억 단위로 이렇게 뛴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요, 웬만한 대도시 집값도 최근 1, 20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몇천 뛰었다는 것, 이 사실 뭐 유스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뭐 안 뛴 사람이 그 신기한 거죠. 다 같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뭐 요즘은 좀 덜하다 하는데요. 뭐 요즘 부동산 거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뒤늦게 뛰들었다가 한참이 고생한다, 현찰 안 돌아가지고. 아무튼 그중 유독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특별히 진짜 이 신화를 쓴 사람들. 막 한마지기 땅으로 시작했다가 막 이 엄청난 이 떼부자가 된 사람들 주목받습니다. 이 에베소의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평범한 기적은요, 주목받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 마술사들이 워낙 많았어야지. 그러니 누가는 바울의 기적을 Extraordinary Miracle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공 신화를 쓴 사람 곁에는요, 언제나 그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날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똥파리까지 다 달라붙습니다. 부동산 신화, 뭐 주식 신화를 쓴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막 들끓습니다. 지식인부터 뭐 사기꾼까지 막 득식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뭐 이 뭐 너구리 뭐 교회에 뭐 너구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혹시 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영국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예. 미국은 진짜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 너구리가 뭐냐니까 예. 한국에서 건너온 특별히 한국에서 건너온 이 여성 사기꾼, 여성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좀 사업가 이런 좀 그런 걸 비꼬아 가지고 너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너구리가 있다 하는데 막 교회 안에 꼭 너구리가 있대요. 아유, 이 목회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막 이렇게 정말 곱상하고 예의 바른데 막 밖에서 이 너구리 짓 한다고 이렇게 참 이렇게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다가 막 실패하고 뭐 걸리고 하니까 막 미국으로 뛰어들고 하는 거지. 영국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저희 그 보스턴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참 조금만 위에 가도 한국인들 그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가지고 막 청년들이 막 어려운 형편에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만 해도 많습니다. 뭐 온갖 이 에베소에서요 이런 막 이런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뭘 원합니까? 뭐 친구 되기 원합니까? 뭐 우정을 나누기 원합니까? 단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비법을 전수받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정보라도 듣고 싶어합니다. 이 참된 우정을 나누고 뭐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요 똥파리들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누가는 11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그저 바울이 행하는 이 기술, 그 사람들 보기에는 기술이죠. 그 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흉내내고 다니는 사람 생깁니다. 13절을 보니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저 주문 외우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 하나의 기술, 즉 스킬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을 그저 이 시대에 부동산 신화를 쓴 인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 속담 중에 제사밥에만 관심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딱 그 모양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평범한 기적도 아니고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은 모른 채 떡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4절에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나오지요. 이 제사장의 이름은 스게와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의 먼 친척벌 정도 되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거주했거나 이 직계 가족을 보냈다기보다는 아마 좀 거리가 있는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 7명도 바울 흉내내고 다녔습니다. 뭔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 기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저 주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뭐 떠나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면 자기는 실제로 그건 믿지도 않으면서 이때 그 귀신의 반응이 더 재밌지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터넷 속어 중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줄여가지고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상대를 무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별로 안 좋은 용어예요. 덮보잡. 한마디로 귀신한테 무시당한 겁니다. 너 누구냐? 너 덮보잡인데. 분명히 자기 이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기는 그냥 야 이런 덮보잡이 누구냐? 나는 바울도 알아. 나는 예수도 안 돼. 네 누구냐? 이런 반응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들들에게 올라타 버립니다. 누가는 이를 눌러 이기니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귀신이 올라타서 귀신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지요. 귀신이 이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은 그들을 눌러 이겨버렸습니다. 올라타버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신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그럴듯하지요. 이 떡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에 그리고 특별히 그 이민생활 하는데 유리하고 뭐 어느 정도 유익하다 생각하니 이 껍데기만 신자입니다. 기도를 시켜도 중얼중얼 뭐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죠. 습관처럼.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데요. 뭐 뜻은 그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속이 꼬름하기 때문이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밥이거든요.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이지 아버지의 영광 아니거든요. 그냥 내 소원만 이룰 수 있으면 뭐 내 야망만 좀 성취할 수 있으면 그깟 아버지 이름 뭐 구멍가게 외상장부에 뭐 좀 올리는 거 괜찮거든.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듣고요. 공중의 권세들이 벌벌 떨기는 그냥 신자들에게 올라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을 이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나도 믿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마는데 무슨 마귀가 이 두려워합니까?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뒤집다 올라타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쭉 퍼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 마음에 이 진정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보니까 18절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바울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주님을 높이게 했죠. 거룩한 떨림이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과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오면 뭐 죽었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겁나지 않는데 뭐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겁 안 나면 회개 안 나옵니다. 그냥 오리발 내밀면 되죠. 하나님이 겁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겁나니까 자녀들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과 나오는 말이 나오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 싹튼 그 믿음 자라납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니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그 책을 모아와서 태우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술책을 먼저 불태우고 나서요 회개하고 믿음을 얻은 것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얻은 후에 마술책을 불살랐다 합니다. 짧다면 짧고요 길다면 긴 텀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할 때 모든 우상을 불태우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뭐 괜찮죠. 처음에 갑자기 돌이켜지는 건 아니니까 모든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여전히 우상과 함께 공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예전의 습관들을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명한 적도 없습니다. 너희 마술책 태우라. 명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와서 불살랐습니다. 계산해보니 은 5만이라고 합니다. 당시 급여로 추산할 때에 이 성인 남성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137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요즘 영국 남성 근로자 평균 급여가 1년에 3만 파운드라니까요. 약 411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 되겠죠. 우리는 60억 정도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모두 불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들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막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을 닥달할 필요 없습니다. 닥달하지 않아도 믿음이 자라면 스스로 60억에 달하는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우상을 청소합니다. 이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과한 헌신을 갖다가 막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막 가입하자마자 뭐 지팔라 하고 지갑 다 털어내라 합니다. 사람을 막 계속 정신없이 바쁘게 몰아쳐가지고 뭐 스스로 다른 생각할 짬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에베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똥파리도 꼬였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나불거리는 이들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도 나오게 됐고 이들은 훗날 스스로 삶 속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 쓸 그 신들을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런 믿음 탁월하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같은 말 두 번 쓰고 있죠. 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살아있는 믿음 힘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살리고 다닙니다. 오래전에 그 70대 할머니가 동작대교에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할머니 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60억대 자산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작대교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아들과 두 딸이 유산 상속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60억이란 돈 사람 못 살립니다. 우울증 못 고칩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누구는 뭐 난 돈 없어서 우울증 걸리는데 막 이러는데 바울이 행한 기적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마귀가 올라타버린 자들만 생겼죠. 영혼 살리는 것은요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기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그 기적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부동산 신화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살리기는 그냥 가만히 보면 옆 사람 죽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그 만나고 오면 피곤할 때 있죠. 물론 그 긴장이 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피로감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아 그분 참 대단하긴 한데 내가 그 사람 옆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싶은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죠. 정말 그 사회적으로는 유능하고 덕망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만나 돌아오면 우울하고 피곤해요. 하지만 정말 별것 없고 뭐 사회에서는 이 사람 직업도 있나 물어보기 미안한 사람인데 사람 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나면 힘이 나고 내가 지치면 그 사람 생각나서 만나고 싶고 생명력이 움트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넘치는 사람 곁에 가면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도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누가가 말한 말씀의 힘이 가져오는 세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만나고 돌아서면 그 빈정상하고 막 불쾌하고 정주기 싫은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기적만 쫓아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뭐 예수 이름 백날 말해봐야 뭐 마귀가 달랑 올라타버려갖고 이기거든요.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생명을 쫓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패배하고 피곤에 찌든 영혼이 오면은 빈정상하고 열등감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얻고 생명 얻어가는 교회.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어가는 이 믿음들 아니라 스스로 값진 우상들을 불태우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눈에 보이는 제사밥 쫓으며 기적만 쫓으며 흉내내는 모습 버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여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기까지 커가는 믿음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 연약하여 쉽게 타협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타협하고 대충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력을 행사하며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갈부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